11월의 첫째 주입니다. 11월이 되면 우리 셋째 주에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닌데요. 한 해 동안 거둔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라는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요. 미국에 딱 도착했을 때에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미국에 도착한 그 청교도인들 중에 거의 한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 해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 감격과 기쁨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인 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까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미국으로 가기까지 그 머나먼 여정을 하기까지 결심하게 된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떠난 것이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미국 땅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 지었던 건축물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가장 먼저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1차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한 공동체는 한 5만 명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사실 그 포로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많은 숫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적은 숫자가 귀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요,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미 다 터를 잡고 생활한 거예요. 비록 포로로 생활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었고 또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터를 잡고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일이 쉽지는 않았던 것이죠. 돌아가는 길이 멀고 험한 그런 위험한 일정이기도 했고 또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부담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온전한 예배,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원했던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네,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에서 돌아갈 것을 발표했을 때가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 1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는데 칙령이 발표되고 준비하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이동하기에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았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이 일곱째 달에 모인 시점은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불과 몇 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성읍에서 어느 정도 터를 잡고, 그렇지만 온전한 터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자신의 어떤 거처를 마련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제라는 단어는요 한 사람처럼 마치 한 사람 같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강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그런 공동체 의식이라기보다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의 같은 신앙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런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지적했고 그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 해답도 잘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직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 이들이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고 다른 선택을 하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말을 믿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잘 알 수 없고 또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잘 알 수 없는 그때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들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중단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이전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전이 있을 동안에는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성전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고 소중한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루했고 따분했고 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예배의 형태도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조금씩 벗어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과 제사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보다는 그 성전 자체에 더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점점 더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고 성전에만 예배 드리면 괜찮고 그것이 삶의 예배까지 삶의 모습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시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인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순간 그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곳이 되었습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죠. 성전에서는 예배드리지만 삶의 온전한 행실, 그 예배가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시켜 버린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 기간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전은 없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포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형식을 갖추고 어떤 그런 것보다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그렇게 성전과 예배의 의미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다가 신약에 와서는 이게 또 사도 바울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딱 정의를 내립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것이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아 제사도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비록 성전이 없지만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에 그리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장소, 도착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귀환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나와 있는데요. 모든 나라 백성은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이 또 때로는 유다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런 혼혈인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제단을 쌓고 이미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잘못된 제사였습니다. 여러 신이 섞인 그런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제사였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타지에서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방해하는 것이죠. 이미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단을 쌓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다른 형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는 일들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자연스럽게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위협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다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방해가 있고 또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앞서서 행할, 솔선수범해서 행할 그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아와 수룹바벨이라는 그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수룹바벨은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서 총독입니다. 총독. 정치와 행정적인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아와 스룹바벨에 대해서 2절과 8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2절과 8절을 한번 자세히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이름 모두 다 2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3장 2절에 보시면요. 3장 2절에 보시면 소개를 하는데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 예수아가 먼저 언급되고 있고 스룹바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똑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순서가 바뀝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에서는 예수아를 먼저 언급했는데 8절에서는 스룹바벨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제단을 쌓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인 종교적인 지도자인 예수아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는 먼저 예수아를 언급하고 있고요. 8절 이후에는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물품을 조달하고 감독관을 세우고 행정적인 일들을 그런 일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스룹바벨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과 대립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에 따라 역할에 따라 서로 동역하며 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여서 이런 일은 이 사람을 통해서 주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일은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주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들, 꼭 맞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을 알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소명에 따라 묵묵히 책임감 있게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또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에 예배가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아침 이 시간을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문을 나갈 때에 이 예배가 삶의 예배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